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형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천 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천 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첫 번째 문맥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과 이 말 중에 뭘로 시작할까 하다가 이걸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말보다는 좀 더 덜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이 말을 골랐는데요. 어쨌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숙제를 더 과장되게 표현하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 가운데 하나를 내어주고 계시죠. 복음 말씀 중에 읽으면 되게 무거워지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구절들이 여기저기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미사의 복음 말씀이겠죠. 사랑하기 싫은 이들을, 뭐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되게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한 번의 강론으로 이 예수님이 말씀을 사실 풀어낼 수가 없죠. 이제 같이 살면서 중간중간 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같이 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는 거죠. 오늘은 그 중에 한 부분일 뿐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도대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 예수님한테나 가능한 일이지 우리 인간에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반문이 들 정도인데요. 어떤 유명한 학자가 쓴 책에 그 제목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만 가지고 젊은 시절 많이 사셨다가 실망하신 그런 책 기억이 아마 나실 텐데요. 한국의 출판업자들이 이 책 판매를 위해서 제목을 말이 안 되게 붙이긴 했는데 원제목으로 따진다면 사랑하기라는 예술, 사랑이라는 예술 정도가 적절하죠. 그래서 이 학자가 이 보편적인 사랑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는 책입니다. 물론 성서보다는 더 좋을 수가 없죠. 그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사랑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쉽게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다른 많은 것에 대해서 뭐 학교에서 이를테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 또 뭐 대학을 가는 것 뭐 그런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익힐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습을 하려고 하고 취미생활조차 그렇게 추구하고 연습을 하셔가지고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공부를 하시는데 그렇게 알아가려고 하면서 정작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습이나 공부 없이 그냥 하면 바로 된다는 작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처구니 없는 착각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걸려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에도 많은 연습과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좀 알아주라라는 게 이 책의 주제죠. 그래서 위대한 사랑은 하나의 위대한 예술 작품과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대한 예술 작품 하나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그 작품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들이는 작가의 공, 뭐 그 에너지가 듬뿍 담긴 열렬한 시간, 물리적인 그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것만 가지고 된다면 그 모사하는 사람이 열렬한 에너지를 들여서 모사해내면 똑같은 가치를 지나지만 왜 진품과 모사가 다를까요? 그보다 더한 것은 바로 그 작가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쌓아온 그의 철학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낄 수는 있지만 그 정신을 그 안에 담을 수는 없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 위대한 사랑도 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인생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그 시행착오를 통한 자기 발전이라는 그 숱한 공부가 끊임없이 요구되는데 공부를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사랑이라고 여기는 것을 그냥 진짜 사랑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사랑이라고 하고 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고받음 속에서 오히려 상처받고 멀어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궁극적으로 볼 때는 욕망은 아닙니다. 그런 사랑과는 반대로 이 좋아함, 선호, 기호라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어느 정도 많은 부분 일치하죠. 사람들이 이 좋아함을 이 사랑함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편적인 사랑이 그 사람의 욕망과 욕구의 표현인 좋아함 안에서 이 사랑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큰 게 작은 것 안에 들어가 있는 꼴이잖아요. 그냥 생각해 보아도 사랑은 선호의 영역인 좋아함보다는 훨씬 큰 무엇이 되어야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상에서는 이게 바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쉬운 예를 들어서 많이들 좋아하시는 커피. 커피를 좋아한다는 것과 커피를 사랑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일상에서는 그냥 섞어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만 좋아함과 사랑하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구분을 해보자는 거죠. 커피를 좋아하는 것은 커피를 마시는 것을 또 마시면서 느끼게 되는 맛을 좋아한다라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커피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단지 커피의 맛을 즐기는 것을 넘어서서 커피라는 존재를 더욱 깊이 알려고 노력하는 삶의 자세가 동반이 될 때 커피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제대로 된 자격이 생긴다라는 거죠. 커피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커피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단지 책을 보고 공부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커피라는 그 존재에 대한 깊이를 내 안에서 더해간다라는 다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이런 기호도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무게감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고 또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좋아함과 사랑함을 구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결국에는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가 좋아함의 관계에 머물러도 충분할 때가 있고 반면에 그 인간관계가 분명히 사랑함으로 깊이 들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죠. 문제는 사랑함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는 때, 그때의 노력, 공부가 필요할 때에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저 좋아함 정도에 머무르려고 할 때입니다. 사랑함에는 지겨움, 지루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지만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함과 욕망은 나중에는 결국 구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지만 좋아함에는 이내 곧 지겨워짐이라는 감정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좋아함은 거의 그 욕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욕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사치스러운 걸 사도 바꾸고 싶어지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리고 욕망에 기반한 거의 모든 것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하는 관계에서 좋아함에 머무르게 되는 이 안일함과 게으름을 저지르게 되면 나는 곧 상대방을 지겹게 여기게 되고 그 관계는 무너지게 되죠. 이렇듯 사랑에 대한 실수는 좋아해야 할 자리에서 사랑하려고 들고 사랑해야 하는 자리에서 좋아하려고 드는 사랑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부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데는 지혜가, 그냥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는 오늘 이 독서에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하느님에게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이 어리석은 지혜의 상징은 우리 신앙인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신학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그냥 걸어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라는 상징은 자기 비움과 자기 희생의 의미를 오롯하게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살면서 오만대 방이고 뭐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두고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인간을 위해서 신성마저 포기했던 하느님은 이 자기 비움이라는 겸손 안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줄 줄을 아는 그 사랑으로 계신 존재이시죠. 그 하느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이 사랑과 기다림이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기다려준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기다림에 대해서 오늘 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인간으로서는 사실 할 수 없는 일이죠. 원수라면 비 안 내려주고, 그죠? 해도 안 비춰주고 이러고 싶은데 그냥 그러지 않으시죠. 이 표현이 하느님의 기다림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말씀은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하느님이 맹목적으로 자비롭다는 그런 표현이 결코 아니라 지금 선인이라도, 지금 악인이라도 하느님은 그들에게 삶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회개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악인이라고 해서 궁극적인 벌을 내리지도 않으시고 지금 당장 선인이라고 해서 당장 궁극적인 상을 주시는 것도 아닌,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걸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사랑이시면서 딴 말로 할 수 있는 건 기다려주시는 분, 루카복음의 작은 아들에 비유해서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하느님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느님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 믿는 이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사랑 속에서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두 개의 독서와 하나의 복음에서 각각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독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2독서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 각자가 바로 하느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방향성은 그것 말고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향성이 될 때 사람이 아프게 되죠. 그 방향성이 바로 사랑이고 그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다가 나중에 몸까지 아파지죠. 이게 이 우리 인간의 근본이 사랑이라는 가장 이 근본적인 근거가 되죠. 우리 모두 이렇게 열심히 하느님의 사랑을 살아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한 사랑이라는 그 자기 인생의 작품의 작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